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라루스는 영내 전략적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새 군사교리에서 자국 내 핵무기 배치는 전략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언론문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가 9월에서 10월 사이 완료됐고 가동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군사교리는 핵 관련 교리 외에도 집단안보조약기구 차원에서 벨라루스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벨라루스군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 언행이 중단된다면 벨라루스 정부는 이들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방 국가들의 군사안보협력체로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내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석유기관 시설을 타격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산업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지난밤 우리는 그 목표물을 타격했고 장거리 드론은 어젯밤 정확히 125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러시아 점령지의 한 관리는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드론으로 발트해 송유장치를 공격하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 전술미사일공사 산하 라두가 설계국을 방문해 무기 조달 명령 이행 상황과 유도탄의 설계, 생산, 현대화의 기술적 과정 등을 점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라두가 설계국은 함정과 전략항공기,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홍해상에서 국제상선 등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공습이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공습이 계속될 것인지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들어 예멘 내 후티 반군 지역의 미사일들을 타격하고 있고 17일에는 자금줄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후티 반군을 특별지정 국제 테러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8일 오후 9시경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마셜제도 선적이자 미국이 소유하고 그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유조선 MV 캠레인저호에 두 기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유조선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들이 선박 근처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유조선은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항행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전보장 문제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미국 국무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영내 국가들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지속적인 안전보장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체계 확립, 가자지구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단기적 도전과제들 역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영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두 장관이 이스라엘군의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과 가자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배분 문제,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해 들어 처음 북한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영내 위협 성격이 급하게 바뀔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함남, 종일 눈 내리겠습니다. 함북과 삼지연, 평남 양덕 지역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겠고 평안 북도는 밤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신형 수중 무인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한일의 강력한 안보 공조에 다양한 핵능력 과시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한일의 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핵무기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우리 군대의 수중핵 대응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이루어진 시점과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중핵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수중무기체계연구소는 국방과학원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중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핵무인 수중공격정으로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 해일-1을 개발해 발사와 수중기폭하는 시험을 한 사실을 공개했고 같은 해 4월엔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일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해 9개 함정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알려진 해일의 잠항시간과 북한의 항법 유도기술, 항모전단 위치 탐지기술 수준으로 미뤄 해당 무기체계가 미 항모전단을 공격하긴 어렵다며 북한의 주장은 다분히 미한일 연합훈련에 대응한 과장 섞인 선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런 화산이라는 핵무기를 탑재한 이제 수중 드론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미국 항모전단을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오늘 주장은 탈빈슨 항모함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선전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해일 계열의 수중 핵 드론이 적의 항구나 함정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수중 폭발을 통해 해일을 일으켜 공격하는 무기체계라며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2년간 50여 차례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쳐 작전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해일 1과 해일 2 시험 때와 달리 이번엔 사진은 물론 항로, 잠항 시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일 5형이 해일 1형이나 2형보다 잠항거리 등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일 1은 직경 80cm에서 90cm 크기로 최대 순항거리는 1000km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부산과 제주 등 한국 측 모든 해군기지와 항만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일 2형은 최대 순항거리가 1500km에서 2000km 수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등지의 주일미군 기지나 항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해일 계열 수중 유도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기술적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양산하고 전력화하기 어려운 신형 잠수함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산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입니다.
원래 이 수중 핵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핵추진 잠수함, 그 다음에 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탑재의 SLBM이 핵심일 겁니다. 근데 북한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핵을 탑재하는 수중 무기체계로서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에서 의미 있는 공격이 가능한 것은 해일과 같은 무인 체계밖에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은밀한 접근을 통한 수중 핵폭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해일 2형에서 곧바로 5-23형으로 명칭이 복잡해진 것은 무기체계 코드명을 임무와 표적에 따라 붙이는 관련을 미루어 새로운 해일 무기체계의 임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주력해야 할 군사 과업으로 핵무력 증강과 해군 전력 향상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시험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미한일의 대북 안보 공조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전 중이니까 한미일의 해군 훈련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미가 대규모 재래식 훈련을 하면 혹은 뭐 전략무기 전진 배치시키면 북한이 핵 능력으로 대응하는 개념이거든요. 전술핵무기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ICBM 발사한다든지 이런 형태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해일 계열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에 탑재되는 화산 30일 핵탄두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과거 북한이 6차례 핵실험에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수소탄 등 각기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시험한 전례를 보면 7차 핵실험에선 화산 30일에 대한 실제 성능을 시험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산 30일은 실험을 안 했어요. 소형으로 갈수록 설계가 극한 설계가 되고 거기 들어가는 핵물질도 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폭파시켜서 운영을 하려면은 핵실험을 해야 돼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고 있었다며 해일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련 평가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해 들어 처음 북한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연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안보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8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비공개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에콰도르, 프랑스, 몰타,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새해에는 안보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해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한국, 슬로베니아와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새롭게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사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수사와 행동을 종합하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사국 모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iscussed this matter in depth and combining their rhetoric and actions, it is getting more
이어, 그리고 우리는 안보리의 침묵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황 대사는 그들의 수사와 행동, 핵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낸다며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is a big change. It is that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their rhetoric and
역시 이번 회의 소집을 요청한 비상임 이사국 몰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지난 2년간 위험한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두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경종을 울리는 진전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몰타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이사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1718호 제재 체제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안보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몰타는 안보리가 침묵을 깨고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몰타는 안보리가 단결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지속적인 결의 위반과 도발을 규탄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전 세계 잠재적 확산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미사일 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비판했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위반하면서 북한과 거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군사물자를 구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정말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해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북 추가 제재의 부정적인 입장인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강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영내 위협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라나이바디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18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격하게 밀착한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at we're seeing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n unprecedented level of cooperation in the military sphere. And I say unprecedented.
바디 국장은 1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 같은 협력의 결과로 향후 10년 동안 영내 위협으로의 북한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디 국장은 지난해 한국과 확장 억제 관련 대화를 나눌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북러 협력이 전제되진 않았고 북한 자체의 군사 진전을 근거로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not just what we're seeing North Korea provide to Russia to assist in its war in Ukraine, primarily in the form of missile systems used to
바디 국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 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미사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에도 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디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첨단 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 등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디 국장은 이날 CSIS 대담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South Korea on how we can make our combined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s credible as possible in the face of an evolving.
바디 국장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연합 확장 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존하는 미국의 핵 우산 체계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 등 위협들을 억제하기에 여전히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중진 상원의원들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 또 집행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mean, they're both countries in need of friends, right? And it makes sense. For their particular needs for North Korea.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18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친구가 필요한 나라라며 양측한 협력은 서로 특별히 필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무기 구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에 필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자체 역량이 없는 러시아로선 북한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공급원이라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받는 지원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Well, specifically, obviously, is you know assistance. I mean, it gives them access to markets they don't have access to now.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지원에 대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에너지 등 지금은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이 고립감을 덜 느낄수록 도발적인 행동과 관련해선 더 모험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 의원은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Kim Jong-un's aggressive action.
한국에 대한 김정은의 공세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런 행동은 평화를 위협한다며 김정은은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주석과 같은 행위자들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억제해야 한다며 다만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우위를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철저히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을 낳았던 2016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과거 부과했던 경제 제재로 돌아가 이런 제재를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mehow everything has reverted back to the way things were.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 등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듭 무산되고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China seems to support everything that is destabilizing.
해거티 의원은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지금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 같고 북한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력 중 하나라며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7년 택한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 과거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유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2017년 북한과 관련해서 했던 그런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전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and Russia have both aggressively used cryptocurrency. As one of the ways.
워런 의원은 18일 VOA 기자 만나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다른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외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리오 도거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이 영국은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을 사용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거티 차관은 18일 북러 협력을 막기 위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묻는 데이빗 레미 하원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도거티 차관은 이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무대에서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도거티 차관은 지난 1월 12일 영국이 다른 나라 외무장관들과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제재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48개 나라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상선과 미군 함정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하면서 후티 반군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 전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유엔이 북한 미사일 유입 사례를 폭로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후티 반군의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돼 추가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운항하는 상선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후티 반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 지난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로 재지정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관심이 쏠리는 건 과거 후티 반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확보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북한제 미사일의 사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B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서 후티 반군의 순항미사일 파편에 적힌 한글 표기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이 미사일의 엔진 덮개에서 손으로 적은 듯한 1025 나라는 글씨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요르단 남부 마안 지역에서 요르단 공군에 의해 요격된 이 순항미사일에는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 톨루 10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덮개에서 한글이 식별되면서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엔진이 후티 반군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후티 반군의 미사일 협력 정황은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멘 전문가 패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8년엔 후티 반군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잔여물을 수거해 북한의 화성 6형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전문가 패널은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5년에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데 이어 러시아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을 돌보는 대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해 8월 17일 열린 안보리 북한인권공개회의에서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이자 안보리에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한일 간 분열을 꾀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 없이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17일 B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일본 총리에게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김정은은 분명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되돌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정상이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분열을 꾀하고 나아가 미한일 3국 간 공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최근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로 전문에서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자연재해를 이용해 일본과 새로운 채널을 여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김정은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국 윤석열 행정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기시다 총리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김정은은 이번 위문 전문을 통해 일본과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적 행동을 고려할 때 이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일본 내 여론, 특히 납북자 문제에 관한 여론을 이용한 경험이 상당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현 기시다 정부의 정치적 약점과 대화 재개를 열망하는 도쿄의 열망을 알고 있는 김정은의 동정 표명은 여론을 이용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 CSIS가 올해 북한과 일본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미한일 3국 관계 개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두 일본과 한국 관계가 삐걱거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일본과의 접촉이 미한일 3국 협력을 늦출 수 있고 특히 한국 보수 정권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김정은은 거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he, like she, is not very happy with this improvement in trilateral relations, you know,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I think both Kim and Putin.
이날 대담에 나선 글로벌 자문회사인 테네오사이 제임스 브레디 박사는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etting to the point of having a summit would be an achievement for Kishida. You know, it's been what 20 more than 20 years now since the previous summit.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몰린 기시다 총리로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만으로도 유권자와 당내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레디 박사는 그러나 북일 양국 관계 개선은 지난해 8월 미한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앉을 수는 있지만 미한일 3국 공조 등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자들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에서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 방북 후 5명이 귀환했고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일본으로서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전을 이루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문제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긍정적인 발전이며 기시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호전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양국 간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계기로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잘 될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유화적 제스처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올해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however they interpret them, it's still a hyper-militarized economy with a dictatorship on top, a horrible human rights record, and a very threatening military posture near the DMZ.
이어 북한은 여전히 독재 정권 국가이고 끔찍한 인권 기록이 있으며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매우 위협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며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북한과 일본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올해 일본과 북한 양국 간 관계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만 도쿄는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초보자가 아니며 북한의 아첨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최근 김정은의 일본 지진에 대한 위문에도 눈에 띌 만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의 능력과 미국과의 동맹,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유류가 밀반입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만 북한에 넘겼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연료 제품을 정제유로 표시하면서 유류 공급을 끊겠다는 안보리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6월에서 8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작년 6월의 정제유 공급량은 18,983배럴, 약 2,278.9톤으로 표시됐고 7월과 8월엔 각각 12,009배럴과 8,179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13만 2,960배럴로 유엔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26.6%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월에서 7월까지 러시아 정제유 공급분 7만 9,906배럴을 더하면 작년 8월까지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21만 2,866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의 42.6%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제출한 작년 6월에서 8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이미 작년 9월에 보고돼야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안보리 규정대로라면 이미 작년 11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가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는 매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늑장 보고가 문제인 듯 보이지만 더 큰 결함은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허점투성이란 점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청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석유 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 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스팔트와 비연료성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끊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중국이 작년 6월에서 8월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를 BOA가 확인한 결과 중국은 이번에도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월 석유역청 1585.59톤과 석유역청 잔재물 296.28톤, 윤활유 224.64톤, 윤활유용 기후 140.76톤, 윤활재 30.42톤, 기타 석유젤리 1.2톤 등 총 2,278.9톤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2,278.9톤은 중국이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관청서에 실린 지난해 7월과 8월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유류 관련 제품은 석유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뿐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 25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북한 남포와 다른 지역의 유류시설에 총 46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운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각 유조선이 중량의 90%에 해당하는 유류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북한이 작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78만 1,497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을 이미 첫 4개월 만에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BOE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 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코로나 사태 이전의 82%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본격화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2억 9,5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0억 35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2억 9,189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양국 교역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한해 북중 교역액은 전년 10억 2,772만 달러 대비 123%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27억 8,902만 달러 대비 82%까지 회복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난 2020년 5억 3,906만 달러로 급감했고 이듬해인 2021년엔 약 2억 달러 줄어든 3억 1,804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2022년 양국 교역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10억 2,772만 달러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가발과 속눈썹, 인조수염 등 저가의 인조모발 가공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16년 양국 간 교역액은 53억 7,272만 달러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8억 3,344만 달러치를 수입했고 25억 3,928만 달러치를 수출했었습니다. 지난해 교역액은 2016년의 43% 수준에 그칩니다.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북중 교역액은 24억 3,080만 달러로 전년의 48%로 반토막 났고 2019년 이후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더욱 급감했었습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전반적으로 2023년 북한의 교역은 크게 늘었다면서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유엔 제재가 완전히 이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탱고런 선임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수출 반등은 상당히 취약한 기반 위에 구축됐다며 북한 수출의 50% 이상이 가발과 기타 인조모발 제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몰리브덴, 텅스텐, 합금철과 같은 광물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가발을 제외한 북한의 수출 품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BOA에 지난해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로 제한됐던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봉쇄됐던 국경이 열리면서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재개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면서도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빨리 개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함남 함흥, 장지는 종일 눈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와 삼지연, 그리고 평남 양덕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겠고 평안북도는 밤에 눈 쏘시겠 있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8cm 정도, 많은 곳은 10cm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흐리고 양덕은 오전부터 눈 내리고 평북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눈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용현은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5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3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장전과 원산은 오전부터 비나 눈 내립니다. 평강은 오후 한때 눈 쏘시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2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2도입니다. 함경남북도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함흥과 장전은 오전부터 가끔 눈 내리겠고 청진은 오후 한때 눈 쏘시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삼지연은 오후 한때 눈 내리고 계산은 아침 최저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5m,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라루스는 영내 전략적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새 군사교리에서 자국 내 핵무기 배치는 전략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가 9월에서 10월 사이 완료됐고 가동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군사교리는 핵 관련 교리 외에도 집단 안보조약기구 차원에서 벨라루스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벨라루스군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 언행이 중단된다면 벨라루스 정부는 이들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방 국가들의 군사안보협력체로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역내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석유기관시설을 타격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산업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지난밤 우리는 그 목표물을 타격했고 장거리 드론은 어젯밤 정확히 125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러시아 점령지의 한 관리는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드론으로 발트해 송유장치를 공격하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 전술미사일공사 산하 라두가 설계국을 방문해 무기 조달 명령 이행 상황과 유도탄의 설계, 생산, 현대화의 기술적 과정 등을 점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라두가 설계국은 함정과 전략항공기,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홍해상에서 국제상선 등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전용 기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공습이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공습이 계속될 것인지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들어 예멘 내 후티 반군 지역의 미사일들을 타격하고 있고 17일에는 자금줄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후티 반군을 특별지정 국제 테러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8일 오후 9시경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마셜제도 선적이자 미국이 소유하고 그리스가 운영하는 유조선 MV 캠레인저호에 2기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사령부는 유조선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들이 선박 근처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유조선은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항행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전보장 문제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미국 국무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영내 국가들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지속적인 안전보장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체계 확립, 가자지구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단기적인 도전과제들 역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조하는 두 국가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영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관이 이스라엘군의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과 가자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배분 문제,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은 지역 최대 병원인 나세르 병원 인근에서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